오늘 찬양대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들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을 피하고 더운 것을 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다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오라는 말씀과 가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짧게 줄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도다. 대개 이제 부른다는 말은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좀 전에는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지금 네 성경절을 봤습니다. 처음에 두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혹은 오라고 하시는 초청입니다. 뒤에 두 성경절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라. 가라. 이 오라는 말이나 가라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명령문입니다. 명령은 주로 군대 조직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여기에 적절한 말씀이 있어서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군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대했으면 모집한 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대 입대할 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대개 하나는 징집제고 하나는 모병제입니다. 징집제는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정해서 일정한 연령과 조건이 갖춰지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징집제라고 합니다.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군인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런 저런 조건을 걸고 군대에 입대하도록 국가가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이 아마 이 모병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군대는 징집제입니까? 모병제입니까? 예? 강제로 모으는 것입니까? 초청하는 것입니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십니다. 그 강제로 하면 글쎄요. 여러분 혹시 강제로 여기 오신 분 누가 협박해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군대는 어디까지나 모병제입니다. 모집해서 본인이 응하면 오는 것이고 본인이 거절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절대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고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군인이 되었든지 일단 군인이 되고 나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명령이 싫으면 제대하면 됩니다. 그것도 기한이 되기 전에 제대하려고 하면 그건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오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아주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왜 오라고 하시는지, 그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아주 힘겹게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배우라. 그러면 내가 나 사는 것을 보고 배우면 내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이고 수고와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자주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다가 저 학교로 가면 먼저 배웠던 학교에서 받은 수업하고 수업 진도가 달라요. 물론 책은 다 그 당시 같은 책을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책은 같지만 배운 순서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어느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산수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척척 풀어대는데 저는 앞만 봐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변의 학생들은 잘 풀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됐어요. 근데 뭐 그렇게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닌데 뭐 썩 잘하지도 못하지만 저 아이들은 저렇게 잘 푸는 문제를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풀까? 나중에 배우고 나서 알아봤더니 그 문제는 어떤 공식에 집어넣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공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공식을 몰라가지고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요즘 그 약병 뚜껑이 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약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약병을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열리는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꽤 효과적인데 이 급한 노인 환자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죽는 수가 있어요. 어떤 심장병 환자가 급히 약을 이제 발작이 일어나서 급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겁니다. 어떤 노인인데. 결국 열다 열다 그 열리지 않아가지고 여는 방법을 몰라서 그 약을 미처 먹지 못한 채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알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알면 쉬운 것인데 몰라서 고통당하다가 몰라서 이제 수고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고롭게 아주 고통스럽게 때로는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쉽고 기분 좋고 행복한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알면 간단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너희 인생은 대단히 쉽고 편안해질 것이다. 사람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단순한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동안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무조건 예수 앞에 나온다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이것을 배우면 쉼이 있고 편안해질 것이다. 인생을 편안하게, 기분 좋게, 부담 없이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은, 아주 중심되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싫어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저도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척하는 거는 못 봐주면서 자기는 그거를 또 잘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성향과 자신의 유전적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빌립보 2장 5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예수님에 대하여 이 묘사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겸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별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그 사진을 찍어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시면 살이 없는 그 뼈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참 사람 한심해요. 또 뭐 굉장한 것 같다가도 뭐 중병에 걸리면 뭐 여지없이 그냥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람 구실을 잘 못합니다. 뭐 돈이 뭐 아무리 있어도 병 걸리고 나면 아주 초라한 인생이 돼버려요. 게다가 목숨만 딱 끊어지면 흙덩어리입니다. 흙이에요, 흙. 그런 존재들이 잘났다고 이렇게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요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하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의 상당히 많은 원인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할 때 보면은 다 그것이 뭐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자존심. 아, 참 별것도 아닌 자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나를 맨 밑바닥에 둘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야심 있는 사람이 종종 큰 일을 할지는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들, 나폴레옹이나 뭐 히틀러나,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대단히 겸손합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자면 링컨 대통령과 슈바이처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금이 좀 거의 다 돼서 모금을 하러 고향에 갔습니다. 이미 슈바이처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러 갔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기로 예정된 역에, 고향 역에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 인파들은 뭐 그 정도 유명 인사면 1등실에 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등실에서 내리는 손님을 다 봤더니 없어요. 2등실은 탔을 것이다. 2등실에서 내리는 손님을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3등 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와서 박사님, 이 피곤한 길 그 멀리 오시고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데 어떻게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낮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 좋게 삽니다. 자기가 뭔가 어디쯤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해봐도 만족이 없고 언제나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면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내세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용서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값은 내가 다 지불했다. 그저 너는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라. 그러면 끝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지상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접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가라는 명령은 반드시 예수께 먼저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미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주 심하게 마귀가 들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지방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역에 내리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주 난폭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 사람이 아주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시려고 할 때에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사람이 저도 같이 가서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역시 예수님은 그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를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내 동네 사람, 내 이웃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것을 일일이 다 나누어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동네로 들어가서 온 성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다 선포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더욱 깊이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심하게 넘겨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모두가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사단의 포로로 있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얌전할진 몰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달리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주 길고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절차가 그렇게 길고 어떤 극적인 경험 속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겸비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겸비한 심령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의 구원의 경험과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일일이 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아직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까? 안 온 사람들입니까? 아직 안 온 사람들이에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는 그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장담하고 확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분의 증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오는 순간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증인의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는지, 나아갔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부여되는 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꼭 누구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꼭 누구에게 가서 교회 나가자고 막 이렇게 끌어다니지를 않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달 된 가정주부가 집에서 남편이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때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됩니까? 달라진 것도 달라진 거지만 당신 교회 좀 같이 나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굉장한 증거입니다. 친구들이 자네 요즘 이상해? 그전에는 막 술을 바가지로 마시더니 이제 뭐 여관에서는 잘 안 마시고
사람 버렸어? 그들의 용어로.
내가 요새 교회 좀 나가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너희들 사랑하는데 같이 좀 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 그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경험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단계만 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예수께 나가기 전에 이러이렇게 살았고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이러한 변화들이 왔다.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자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생활 자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식탁에서 여러 사람이 둘러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긴 반찬에 손이 잘 안 갈 때 어떤 사람이 그걸 하나 딱 집어먹고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맛있네 하면 그거 먹어보라고 안 해도 다 한 번씩 집어먹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들에게 교회 가라 소리 안 해도 나의 이 행복한 경험, 나의 이 평안한 심정, 내 생활의 변화를 그냥 이야기하면 와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 식당에 여기 가까운 피부과 의사 한 분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오는 그 병원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병원에 간호사가 둘 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채식을 해보니까 참 좋아가지고 그 간호사들한테 한 달치를 끊어줘가면서 와서 이걸 먹어라. 이게 건강에 좋은 거다.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먹어보더니 맛이 없거든요. 건강에 좋은 거는 상식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양념 많이 해서 고기 먹는 것만큼 맛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여러 식당 중에서 여기 식당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맛에는 안 맞으니까 나오다가 금방 안 나와요. 그래 그럼 너희들 좋은 대로 또 먹어봐라. 근데 이 원장님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또다시 이제 아마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채식 전도. 이분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머리도 많이 빠지더니 머리 빠지는 것이 중단되고 근데 몸 컨디션이 항상 좋고 피부가 좋아지고 아주 채식을 하면서 소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원들에게 다시 자 봐라 내가 먹어보니까 말이야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말이야. 근데 피부도 좋아진다니까 아마 그 간호사들이 조금 솔깃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단 말이야. 아 그랬더니 그동안에 포기하고 안 먹던 식사지만 다시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다시 두 간호사가 열심히 와서 채식을 먹고 있어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자기의 그 경험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나눌 때에 상대방이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전도고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책자를 그저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나누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힘을 언젠가 발휘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45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동안 전도를 소극적으로 잘 안 하시던 분은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적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화를 주신다. 그 영감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목회 사업을 돕는 같은 천사들이 진리가 담겨 있는 서적에도 같이 한다. 우리의 조그만 인쇄물이나 우리의 진리가 담겨진 조그만 책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발견된 진리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결실이 없더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그 전에 한번 그 우리 올림피아 호텔에서 음악회 할 때 책자를 하나씩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보더니 아, 이 책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50권, 30권, 20권 계속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초신자인데.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테이프들이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 하시면 그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테이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서 혹은 자기가 구입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한 15명 내외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아유,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될지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봉사 148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로 생각하여 우리의 불필요한 요구 충족을 위하여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정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 전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전도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물자나 이 책자나 테이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재정으로 헌신해도 그것은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도전을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중환자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중환자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중환자실의 담당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회복되고 살아난 우리는 그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담당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거부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열성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중환자실에 간호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의사의 처방대로 했더니 이렇게 완쾌되었다. 이 의사는 어떤 분이시다. 그들이 의사의 말을 잘 듣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잘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예수의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카드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두 번째 받으셨습니다. 왜 이것을 두 번째 나눠드렸는지 아십니까? 처음 나눠드린 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이 중환자실에 여러분 가족, 긴급한 가족들의 이름을 우선적으로 쓰시고, 그건 1호실에다가 쓰시고, 1호실. 가족들은 1호실에다가 써놓으세요. 그건 아주 급한 환자거든요. 이 침대에다가 가족들의 이름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2호실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짊어지고 고생하시지 말고, 두 가족을 도전하십시오. 두 가족. 두 사람을 하든지, 두 가족을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두 가정. 아무개 집, 아무개 집.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을 공들여 기도하고 전도에 관심을 쓰고 애를 쓰면 틀림없이 한 사람 내지 세 사람까지는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 교회 교인입니까?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십니다.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온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심각한 환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그분의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는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근본 정신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그 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도의 기본은 희생입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노력을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이 모든 희생의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은 둘째 목표고 첫째는 자신의 품성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야 합니다.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의 품성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가라 하십니다. 왜 자꾸 오라가라 하시나 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는 것은 명령문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는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고 싶어야 오는 겁니다. 아무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는 것은 요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빈 카드를 그냥 의자에다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카드 수를 보면 몇 분이 이것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전 교인이 이 카드를 쓰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이 영원권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 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 광고 드려도 나갈 때 잊어버리고 또 그냥 다 나가시는데 부목사님 이따 예배 마치고 이 앞에 나오셔서 나가기 전에 이 광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쓰고 계신 분은 자리에 두고 가시고 안 쓰고 계신 분들 앞으로 해야 될 분들은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다음 계획을 또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풍성하고 기쁜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금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한